오늘 로마서 마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27절 말씀인데 16장 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요가 너에게 무난하고 도시의 재무가 네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예. 서로 무난하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참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전하신 그 승리를 힘입어서 사탄을 곧게 발 아래 꿇어뜨리시고 밟으시는 그날 곧게 오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속 안에도 서로가 늘 서로를 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또 섬길 수 있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덕을 세우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해야지만 이 피해야 할 사람도 있다. 여긴 지난 시간에 1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며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들은 피해라 했고요. 오늘도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 교리적 분리는 이 교리적 분리는 말이죠. 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18절 그런 자들이 이제 17절에 나온 그 사람들이죠.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랬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성경의 권위나 성경의 신성이나 성경의 영감이나 성경의 완전성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설교단이나 강단이나 신학교 강사로나 이런 걸 다 서는데 내가 분명히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의 어떤 영감성을 전혀 믿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각종 이적들이나 표적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걸 전부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해버리고 특히 이제 창세기 이 아브라함 이전까지 좀 심한 사람들 모세 이전 이야기들은 그럼 모세부터 사실 역사고 즉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고 모세 이전부터는 역사가 아니다. 그 앞에는 뭐냐 신하나 설하다는 거예요. 신하나 설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 결혼했다, 자식 있다 이런 걸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동전이 사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뭐 그런 이들. 예수님 후손도 지금도 살고 있다는 식이에요.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오픈 학위와 지성과 교양을 가지고 사역을 할지 몰라도 성경 그런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왜 자기 배를 섬기냐면 주 예수를 안 섬기면 사역 안 하면 되는데 사역을 한다고 자기는 성경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역을 해요. 자기는 성경 모든 걸 문자를 다 그걸 진리라고 믿지는 않는다 해요. 그럼 사역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안 믿는 걸 왜 합니까? 그런데 해요. 왜 합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다고. 그게 수입이고 그게 사역이 아니라 그게 사업이고 사역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직업이라는 거죠.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고 주게 받은 소명이 아니라 자기 직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산단 말이에요. 배를 섬긴단 말이에요. 배를 섬긴다. 우리 같은 생각을 저는 내가 안 믿는 걸 왜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안 믿어도 한다 이거죠. 그건 솔직히 하나같이 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녀서 유학도 갔다 왔단 말이죠. 석사 박사학위 다 받았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전에 거짓대 언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대 언자들이 많았는데 신약 시대에는 뭐냐?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대 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게 구약이죠.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신약이죠. 그들은 영벌받을 이단 교리들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의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니라. 이들 주로 하는 게 뭔가 외경도 인정해야 된다, 위경도 있어야 된다, 사실 성경 66권이 다가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계속 성경에 대한 의심을 뿌리는 자들이죠. 계속 성경에 대한 의심을 뿌리고 이들이 그 영벌받을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단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일단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럼 거짓 교사가 못 돼요. 외모가 빈약하면 거짓 교사가 못 되죠. 외모가 출중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학위가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최소 석사 박사 학위를 한두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들 많습니다. 아니면 표적을 뭐 막 행한다든가. 요즘 목회자들은 성공 요건으로 높은 학위와 유학 여부를 꼽습니다. 순수한 믿음이나 성례 열매나 변화된 인격 등을 따진 대신에 얼마나 박식하고 말을 잘하는가. 언변이고 설교 능력인 줄 알고 경건인 줄 압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의 사역을 하지만 주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역과 사업을 뒤바꾸어 버립니다. 기독교 종교 사업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주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목사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다 팔아먹지 거저 안 줍니다. 값없이 주는 건 기꺼이 나누어 주니까 주 예수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사역자들은 자기 배를 섬기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전하고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자기 배를 섬겨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색깔을 막 지우고요. 교리적 색깔을 막 감추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합니다. 그들의 언변은 너무나 유창합니다. 좋은 말과 뼈가 말솜씨를 Good words and fair speech를 Good words가 뭐예요?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 듣기 좋은 말들 계속 하는 거예요. Fair speech는 뭐예요? 운변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이건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게,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말과 뼈어난 말솜씨입니다. 주를 섬기는 데는 유창한 말솜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례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를 섬기는 데는 좋은 말과 언변이 필수적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일들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라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현대인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려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덕담을 원합니다. 덕담을. 그게 진리가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덕담을 듣고 싶어요. 왜 덕담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덕담을 듣는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감동을 주는 연설을 원합니다. 설교가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뽑힌 칼이었도다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언변에서 둘렀습니다. 사도바울은 언변에서 둘렀어요. 고린도서 11장이나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말은 아주 언변에서 둘러가지고 그런 애 아주 힘이 있는데 말은 잘 못했다 그래요. 말은 잘 못했다.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모세 역시 말에서 둘렀습니다. 말에서 둘렀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런 십자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면 이래 말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말하기를 하늘 왕국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말과 유창한 언변에 속아는 것은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이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는 순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로마교회 성도들의 순종은 모든 사람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알려져야 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다. 이런 소식이 널리 퍼져야 됩니다. 단지 소문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와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이 말은 교회의 로마 교회 영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에는 그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바른 실행, 행위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행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 볼 수 없어도 사랑의 열매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는 볼 수 없어도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빛을 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주의사항이 바로 19절과 하반부죠.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는 순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크리스천들은 뭐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순진하고 어리석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건 배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죠. 왜? 그것은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깨닫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깨닫는 일에는 뭐라고?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어리석으라 이 말이죠. 대산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은 어떤 모양을 피하라는 걸 삼가라 했습니다. 악을 깨닫는 데는 예, 어린아이가 되라 했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 우리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금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쉘로 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마귀가 죽임을 당했다거나 지옥에 던져진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사마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처럼 탐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을 때 승리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치는 겁니다. 사탄을 하나님께 승리, 평가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매 상하게 하시리라. 영적으로는 영적 전투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밑에 무릎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실제 교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속히라는 데 이게 숄트리거든요. 곧이라는 데 미래형이란 말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마귀님이 머리가 깨어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특히 이것에 십자가에 이걸 적용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누리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니까 예수님 발꿈치를 상했으니까 앞에 것도 그러면 이제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해서 십자에서 이제 뱀의 머리가 상했다. 뭐 이렇게 이제 십자에서 성취된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춥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곧, 그것 쉘, 그죠? 그 쉘 브루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under your feet shortly, shortly 이게 곧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지금 십자가 사건보다 훨씬 뒤 이게 AD 57년경에서 이제 터진이니까 부수셨다가 아니라 부수시리라단 말이죠. 마귀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 깊은 구렁이에 천년동안 갇히게 된, 던져서 천년동안 갇히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68편이나 110편이나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이제 머리가 부수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특이한 점이 머리가 상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죠. 아비멜렉은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머리가 부서 죽었는데 맷돌에 맞아 죽었죠.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며 그 머리를 부쉈단 말이죠. 시스라 역시 적그리스도 예표인데 머리가 부서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었는데 머리가 부서져 죽었습니다. 골리앗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다윗이 물맷돌 던져 머리에 맞았죠. 이마에 맞아 머리가 부서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 머리를 베버렸죠. 그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머리가 터져 죽고 그의 머리는 칼로 잘렸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머리가 부서져 죽은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말씀하셨고 역사적 그 예표로서 항상 그 인물들은 머리를 부수셨다는 겁니다. 머리를 부수셨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 머리를 부수실 것이다. 용의 머리를 부수시는 것이다. 21절.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했죠. 앞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는데 21절부터 문안은 반대로 바울의 일행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명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일행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문안을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죠. 지금 그러니까 디모데나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이런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교회에다가 이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고 그죠? 그들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이제 바뀐 거예요. 입장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일행들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노라 이거죠. 소개하는 문안한 걸 문안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첫 번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고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디모데라는 뜻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티모데에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인데 이름대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일찍부터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인물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늘 깨끗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라고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후에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게 목회 서신이죠. 이렇게 목회하라고.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누기오라는 인물은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바울의 친척이 지금 여기 꽤 많이 나오죠. 바울의 친척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아주 사역의 헌신의 성을 보여줍니다. 누기오는 빛이라는 뜻의 이름을 이름으로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야손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 들 때 바울을 대접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누구 집을 덮쳤습니까? 야손의 집을 덮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과 신라는 야손 집이 그때 마침 없어서 못 잡고 대신 야손을 잡아갔죠. 야손은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소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손을 잡아놓고 생정관 앞에서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나와요.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그 이놈은 한패다 이거죠. 그 야손 잡아간 거죠. 그 야손은 결국은 자기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는데 이제 돈이 좀 있었던 거, 재산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물질로 바울 일행을 섬기는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뭐 오면 아주 그 집이 그 헤드쿼터가 되는 거죠. 소시바드라는 인물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를 영접했으며 또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때 구제연금을 맡아서 관리하며 나눠주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22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내가 무난하노라 했지. 이 서신을 기록한 이 그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다는 겁니까? 로마서의 이 필사자는 이 더디오란 사람입니다. 그 로마서를 입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입으로 막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 바울이 말을 하고 그걸 필사한 사람이 바로 더디오입니다. 구에서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누가 썼죠? 예. 바울이 썼어요. 그걸 필사자라 그러는데, 예. 필사자 서기관이죠. 더디오는 필사자로서 바울이 후술하는 로마서를 받아 적은 인물입니다. 바울 자신이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항상 이게 받아쓰기 대필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필되었습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한 형제 구아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죠. 가이오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유수도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집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해당 옆에 바로 이 집이 있었다고 했어요. 가이오는 바울을 접대했을 뿐 아니라 온 교회를 접대했다 이렇게 말하죠. 온 교회를 접대했다. 온 교회를 접대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이랬잖아요. 가이오 너에게 문안하고. 자기 집은 교회 장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여기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내줬어요. 고린도를 방문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도록 자기 집을 개방했고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이 손님을 치러본 자들은 다 알겠지만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번 치러보면. 근데 가이오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다 받아들여서 나와 온 교회를 접대했다 이랬습니다. 다음 에라스도라는 인물, 이 에라스도라는 인물은 고린도의 재무관에서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죠. 고린도가 아주 무역이 발달한 아주 지금 미국이 아니지만 뭐 샌프란시스코처럼 말이죠. 그런 항구 도시란 말이죠. 여기서 재무관이었단 말이죠. 고위 관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은 고위 관료들 뭐 장관이나 대통령까지도 교회를 다니기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 고위 관료들이 교회에 나올 뿐 아니라 바울이 안부를 전하도록 로마서 이름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신문에 보니까 전남원의 교회의 목사님이 초청장을 2만 장을 발송했다는 2천 장이라는 2만 장을 발송했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유인촌 장관이 그 자기 교회에 와서 간증한다, 간증 집회한다고 송금하라고 참석할 때 송금하라 해가지고 걸려든 사람 봤어요. 간증하니까 그거 근데 그게 먹혀드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연예인이나 누구나 고위 관료나 뭐 유명한 사람들 교회에다 모셔다 간증시키는 유행이가 돼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좀 황당했지. 어떻게 그럼 뭐 대통령을 자기 교회에 간증 강사로 세웠다고 광고를 내고 다 반했으니까 좀 심해.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그런 아주 고위 관료였다. 예.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들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편지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신이 첨가됩니다. 바울은 서신서 말미암아 이 말을 썼는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친히 문안하는 말이랍니다. 바울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들지어다 아멘. 25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뿐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바울이 보면 나의 복음과 이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를 굳게 세우실 분. 그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주로 은혜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은밀히 간직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구약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발이 많았죠.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은 형제들아 오직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게 하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나의 복음이죠.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니라. 이 복음은 내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워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잖아요. 오직 예수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로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된다는 것 등이 모두 바울에게 계시된 나의 복음입니다. 은밀히 간직되어온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3장 3절과 5절에 보면 꼭 그분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나니,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나니, 이게 뭐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 신비를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시대는 이게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에게 계시된 복음 내용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한 진리는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인데 이 바울에게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신비의 계시들을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두었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의 복음 외에도 왕국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뭐 이렇게 복음이 여러 종류의 복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고 그 왕국, 그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실제 왕국이 그 왕국 복음입니다. 그 왕국이 산다는 것.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팔레스타인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한다는 내용으로 구약의 주제고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왕국 복음, 은혜 복음 전혀 같지 않습니다. 26절. 이제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이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내를 굳게 세우실 분, 이렇습니다. 바울의 복음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유대는 물론이고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로마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 밝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알려진 신비의 계시란 말은 성경이 말하는 신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하면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그 경건의 신비죠. 가장 큰 신비죠.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역시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이런 신비들 맡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교회의 신부죠. 교회의 신비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신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것도 신비죠. 내주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내주한 그리스도 신비. 우리는 이런 신비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들이 이제는 모두 다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굳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란 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의 진리를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 폐기론이나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라. 믿음에 순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뭐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마찬가지야. 복음을 믿으라 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가 뭐라고 순종을 해요. 그걸 내가 믿는 거죠. 그럼 믿음에 순종하라고 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내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었어요. 그럼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라는 걸 막 선포해주는데 대언자들의 성경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이나 다 그것이 역할이 뭐냐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게. 아, 믿음의 도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신비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는 자들은 뭐냐?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굳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뭐라? 하나님이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말에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27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를 통하여 영광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다음 마지막 추신이 나오죠.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어서 갱그라 있는 교회 종 베베 편에 보내다 이랬죠. 이 사람은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출처와 장소를 밝힌 것은 모든 진위 논란을 잠재우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지 킹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또 90회에 걸쳐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90회 엄청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린도전서입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든지 책으로만 있지 않냐고, 저희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의 판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들 하나하나 저희 마음 가운데 참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에 따라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홀로 지혜로우신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